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데렉 숄랩 국무부 선임 고문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와 무역 규제 및 기술 수출 통제를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숄랩 선임 고문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세계 모든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가치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숄랩 선임 고문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화할 공간은 있다고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숄랩 선임 고문은 또 중국 측과 정기적인 만남이 이뤄지냐는 VOA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속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군용 차량 100대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일본 방위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노토시로 방위성 부상은 세르이 코르슨스키 주 일본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세 종류의 군용 차량 제공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차량은 0.5톤의 군용 트럭과 고기동 차량, 수송용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3만 개의 비상식량도 제공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군용 차량 지원은 새로운 국가안보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수물자 수출 정책을 완화하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헬멧과 방호복 등 비살상 무기만을 공급해왔습니다. 앞선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군용 트럭 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의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보유량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플루토늄 재고 현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투명성의 관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보고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적 기운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 제공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결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한일, 미한일 간에 긴밀히 협력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최근 일본에서 종료된 G7 정상회의 성명에서 입증된 것처럼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을 그들의 우위에 거의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는 전략적 적대국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조건 없는 러시아군 철수 등을 위해 중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른 나라들이 제시한 다양한 화해 계획 중 어느 것이 러시아에 더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어떠한 평화 협상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여름에 한반도는 더 뜨겁고 장마와 폭우는 7월과 8월 사이에 한국의 남부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기상청의 6월에서 8월 사이 3개월 전망과 호주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 기상청 또 기관이 기후 예측 모델을 분석한 전망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40%로 봤고요. 더 높을 확률도 40% 정도라고 분석을 했는데 호주와 캐나다 기상당국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가능성을 66에서 64%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분석입니다. 지난 겨울에 서아시아 지역에 눈이 적게 내렸고요. 남인도양 또 필리핀해의 바닷물이 따뜻해졌고 남아시아 지역의 때이른 폭염 또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이 한반도 인근의 고기압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994년에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해의 더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대비가 필요한 것이 장마와 집중호우죠.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이어지는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높아서 7월과 8월 사이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장마와 집중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하지만 슈퍼 엘니뇨와 또 다른 그 강력한 태풍의 가능성은 적게 봤지만 그래도 비교적 크고 강한 태풍이 늦여름까지 한반도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네, 아이들 옷 살 때는 아이들은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 새로운 가방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쇼핑 산업 이야기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에 북한은 막다가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서쪽으로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동쪽은 장진과 북쪽인 해산, 풍산 지역에 비를 예상합니다. 또 바람은 거의 모든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서해는 막다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4도에서 21도, 개성은 13도에서 26도, 함흥은 12도에서 27도 사이, 원산 15도에서 26도, 청진 12도에서 22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총리에게 양국이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총리는 중국 총리를 만나 두 나라 관계가 전례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고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크라이나가 비난했습니다. 또 그리스 대통령이 총선을 다시 치르기 위해 임시 총리를 임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네요.
네. 지난 22일 중국에 도착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24일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미슈스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슈미스틴 총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 경제, 무역, 투자 협력 수준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가 국가 핵심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서 서로를 계속 확고하게 지지하고 다자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올해 러시아를 다녀왔죠.
네, 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두 정상은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중국을 찾은 러시아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네.
미슈스틴 총리는 이번에 리창 중국 총리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24일 몇몇 무역 투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은 무역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 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그리고 스포츠 협력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 총리의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미슈스틴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양국 관계는 상대방 이익 존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려는 열망이 특징이라고 말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커지는 변동과 서방 세계의 불법 제재가 가하는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존중하면서 또 두 나라가 직면해 있는 도전과 함께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대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두 나라 사이 공동협력을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와 기꺼이 함께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실용적 협력을 증진하는 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더 밀착하는 모습인데요.
네. 양국은 최근 몇 년 새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차로 접어들고 서방 제재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에 더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뭐 그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서방 제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와 석유를 많이 수출해서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는데요.
네.
올해 중국에 들어가는 러시아 에너지 선적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에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도 상당히 늘어났죠. 얼마나
네.
됩니까?
네,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무역국인데요. 중국 측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 무역 규모가 1,900억 달러를 기록 세웠습니다.
네, 네.
리창 총리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양국 무역 규모가 700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서방 측은 러시아에 대한 그 중국의 자세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문제 삼는 걸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국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는 쪽과 협력할 권리가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이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안도 또 중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올해 초 독자적인 중재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한 바 있는데요.
네.
시 주석이 지난달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통화가 길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중국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인 리후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을 만났는데요. 리 대표는 오는 26일 러시아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흑해 곡물 협정.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남부 피우데니양을 통한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막고 있다고 23일 비난했는데요. 유리 바스코우 우크라이나 혁신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부터 러시아가 피우데니양으로 향하는 선박들 검사를 거부한다면서 이는 흑해 곡물 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그리고 피우데니항을 통해 식량이나 비료를 수출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피우데니항은 주로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항구입니다. 곡물 협정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 조사관들이 함께 새 항구에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사하는데요. 지금 러시아 측 검사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협정이 최근에 그 효력이 끝날 예정이어서 연장 협상을 했는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연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 식량과 암모니아 수출 관련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수출할 암모니아를 우크라이나 항구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네.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서 암모니아를 파이프라인으로 피우데니항으로 보내 여기서 암모니아를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3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동시에 파이프라인이 재가동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에 흑해 곡물 협정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다양한 농산물이나 광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 전에 러시아는 매년 수출할 암모니아 최대 250만 톤을 파이프라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관련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포탄 2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다는 발표가 있었군요.
네,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두 달 전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 방안을 확정한 뒤부터 지금까지 포탄 22만 발을 우크라이나 쪽에 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이 방안에 따라 미사일 1,300기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쓴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 수천 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탄 소비가 늘자 우크라이나가 긴급하게 서방 나라들의 포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자 EU가 12개월 안에 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네, EU는 이를 위해 일단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포탄을 지원하고요. 또 포탄을 공동 주문하는 회원국들의 인센티브를 주고 방산업체들의 포탄 생산을 돕는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른 또 눈에 띄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가 전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두 조직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의용군 사령관으로 자처하고 있는 데니스 카푸스틴 씨가 러시아 의용군은 곧 러시아 영토로 더 많이 침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 의용군이 우익 조직이며 신나치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단체 측은 자기 조직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리스로 갑니다. 아, 그리스에서 임시 총리가 임명됐군요.
네,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그리스 대통령이 2차 총선을 이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24일 임시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임시 총리로 임명된 사람은 이와니스 사르마스 전 감사원장입니다.
네, 최근에 그리스에서 의회 선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몇몇 정당이 사켈라로플루 대통령이 24일 소집한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협상에는 총선에서 득표율이 3%를 넘은 정당들 지도자가 참여했는데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오는 6월 25일 다시 총선을 진행합니다.
네. 1차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됐습니까?
네. 현 집권당으로 보수 성향인 신민주주의당 인데요. 이 키리아코스 미조타키스 총리가 소속된 신민당은 이번에 가장 많은 40%를 득표해서 전체 300석 가운데 146석을 얻었습니다.
네.
하지만 단독으로 정부를 꾸리기에는 의석수가 모자라 연장 구성이 필요했는데 결국 연정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신민주주의당 다음으로 이를 이은 정당이 어디입니까?
네, 좌파 연합 시리자와 중도 사회주의 성향인 변호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도 연정 구성 대신 2차 총선을 택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의 2차 총선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현 여당인 신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선거 제도가 좀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네.
현행 그리스 선거 제도 하에선 2차 총선에서 득표율이 25%를 넘으면 초과한 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50석까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복잡하네요. 이런 네.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그리스 여당에 유리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추가로 확보할 의석 혜택을 보려면 일단 2차 총선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차 총선에서 2위였던 시리자가 전체 표 가운데 5분의 1만 얻는데 그친 덕에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일 2차 총선에서 신민당 투표율이 다시 40%나 아니면 이보다 조금 적게 나와도 신민당이 거의 확실히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서 신민당이 연정을 거부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키리아코스 미조타키스 총리는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플로리다 주가 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대선 경선이 한창인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몰려드는 이주자로 인해 노숙자에게 쉼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로 가겠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이민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 조만간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부동산 구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4명과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이 해당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3일 소송을 냈습니다.
예,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네, 미국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중국인들을 대리해서 23일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요.
네.
ACLU는 최근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서명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로리다 주법 SB264는 미국 헌법상 원고들에게 보장된 동등한 보호와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중국인을 중국 정부의 행동과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인이 플로리다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의 이 새로운 법이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네, 해당 법은 중국을 비롯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이 관심 대상국 국적 사람들의 개인재산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와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은 플로리다 주 내 농지와 주요 기반시설 인근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주요 시설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중국 국적자들에게만 토지 매입을 제한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제한 국가 시민들보다 이 중국인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예.
만약 중국 국적자가 법을 위반한다면 벌금과 형사 고발 그리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인종적 반감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행됐지만 이후 위헌 결정을 받은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법을 반영한다는 지적인데요.
네.
ACLU 측은 관심 대상국 시민처럼 보이는 이름만 가져도 이제 주내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이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차별적인 법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당 법이 시행됐다는 건 플로리다 주 의회를 통과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법은 올해 초 공화당 소속의 드센티스 주지사가 중국 기업과 국민들의 주내 부동산 구입을 막겠다고 밝힌 후 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요.
네.
이 하원에서도 95-17로 쉽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100명 이상의 중국계 이민자들이 법안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의원들은 새 법이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는 법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보레로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차별하는 유일한 주체는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민주당 소속의 캐서린 월드런 하원의원은 우리는 여기에 사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 플로리다 주처럼 외국인의 토지 매매를 뭐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가 또 있습니까?
네, 이 적어도 13개 주가 이 외국인의 농업 전용 토지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건데요.
네네.
의회 조사국 CRS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민간 농지 가운데 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소유한 비율은 약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요.
네.
하지만 올해 초에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하는 일이 일어난 후 여러 주에서 이 플로리다 주와 비슷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제한하는 주가 플로리다 주가 처음은 아니었네요.
네, 하지만 농지를 넘어서 주택과 다른 재산에 초점을 맞춘 법은 이 플로리다 주가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텍사스 주 의회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란 국적자가 주 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날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내년 3월 25일에 열립니다. 후원 머천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가 23일에 열린 심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머천 판사는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제출하는 특정 증거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화상으로 이날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월이면은 뭐 각 정당이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을 치르게 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는데요. 심리가 끝난 뒤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우리에게 경선이 한창인 3월 25일에 재판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선거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 등에게 이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말 뉴욕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3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소송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도 최근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달 초 이 패션 컬럼니스트 출신 이진 캐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캐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캐럴 씨를 성추행했고 또 성폭행당했다는 캐럴 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승소한 캐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또 소송을 또 냈더군요.
네, 이 캐럴 씨 대변인 변호인은 23일 뉴욕 남부지법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후 CNN 방송에 출연해서 이 캐럴 씨에 대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앞서 나온 판결에 대해 이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네.
캐럴 씨 대변인 변호인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고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송도 직면해 있지만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의혹과 퇴임 후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갈랜드 법무장관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갈랜드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23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서한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터무니없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근거 없는 조사를 받은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특별검사와 그의 검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부당함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상대 측이 편할 때 갈랜드 장관을 만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에 관해 논의하고 싶은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해당 서한에 관해 법무부나 특검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이 몰려드는 이주민 때문에 시의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3일 수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쉼터 권리 의무 규정을 유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쉼터 권리라는 게 있군요. 이게 뭡니까?
네, 뉴욕시 법원이 지난 1981년에 쉼터를 요구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시 당국이 임시 거처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원 명령입니다.
네.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주자들이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 남부 국경지대입니다. 이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봄부터 멕시코에서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 7만 명 이상이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예.
현재 4만여 명이 시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미 시내 140개 호텔을 포함해서 150개에 달하는 이 신규 이주자 수용 장소를 마련했는데요. 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주자는 현재 이 브루클린의 유람선 터미널과 랜들스 아일랜드의 천막에 수용돼 있고요.
네.
또 이주민을 학교 체육관에 수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자, 뉴욕은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고요. 남북 국경에서 정말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남북 국경의 이주자들이 뉴욕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이 남북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뉴욕으로 보낸 겁니다.
네.
이 공화당은 남북 국경에 이주자가 급증한 이유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술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의미로 작년부터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서 뉴욕과 시카고 등 이 민주당 시장이 있는 대도시와 워싱턴 DC 등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뉴욕에 도착한 이주자들이 거리에서 지내지 않도록 쉼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주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시가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에서 해당 규정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해당 규정 시행에 관해서 이 법적으로 명확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뉴욕시 단독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는데 솔직해지는 것이 미국에 오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네.
정부 파트너들이 진실을 알고 자신들의 몫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시가 연방정부 쪽에 도움은 요청했습니까?
네,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주말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백악관이 3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 상원 입법 활동과 운영은 헌법과 법 외의 의사규칙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상원 의사규칙은 모두 44개의 항목입니다. 상원 역사를 보면 이 의사규칙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마지막 순서로 상원 규칙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22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발 데밍스 후보가 현직 상원의원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루비오 의원 상원 출석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1798년 6월 상원은 의원들에게 출석을 강요할 방법과 처벌을 명시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당시엔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 전체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표결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상원이 채택한 규칙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경의장이 결석한 의원을 회의장에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1836년 상원에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노예제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존 씨 칼룬 상원의원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청원을 상원이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그룰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그룰은 함구령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상원은 1836년 3월에 이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861년 당시 상원 업무에 필요한 정족수는 3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병이나 여행 그리고 군사적 상황 탓에 자주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64년 오하이오주의 존 셔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원이 승인한 이 방안은 정족수는 주의회가 정당하게 선출한 의원들의 과반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해 정족수가 낮아지면서 이후 상원은 수월하게 정족수를 채워 많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1870년대 들어 상원에서는 출석을 강제하는 규정이 모호한 것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상원은 1877년 명령을 받은 경의장이 결석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경의장이 이 규정에 근거해 상원 의원을 체포한 사례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먹싸움이 새로운 규칙을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1902년 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두 연방 상원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먹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상원은 두 사람을 견책하고 관련 규칙을 추가해 토론 중에 다른 의원에게 상원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마지막 시간으로 상원 규칙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명단을 보면 미국은 프랑스와 멕시코 등에 이어서 여섯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다는 것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큰 이유인데요. 여기에는 쇼핑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쇼핑으로 유명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쇼핑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알뜰살뜰 쇼핑하는 노하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쇼핑. 오늘은 유통업계에서 나온 신조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테일 테라피란 용어인데요.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자, 리테일은 유통, 소매업이란 뜻이고 테라피는 치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유통치료라는 건데요. 쇼핑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다. 다시 말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치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조앤 리우 파운데이션의 설명 들어볼까요?
Retail therapy is defined as buying things to feel happy. You may not necessarily need an item, but you buy it because you like it.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 또 그것이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쇼핑은 지속되는 슬픔을 떨칠 수 있게 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쇼핑몰. 자, 얼마 전 생활 속 경제에서 미국의 온라인 쇼핑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거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라인 쇼핑 외에 여전히 쇼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은 각종 매장이 모여있는 대형 공간 혹은 건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수백 개의 상점에 모여있는 대형 쇼핑몰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전국적으로 2,500개에 달하던 대형 쇼핑몰이 현재는 70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 그리고 3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여전히 이 온라인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만이 지닌 장점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쇼핑 이외의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이 아주 큰 쇼핑몰은 몰 안에 놀이기구나 수족관, 영화관 같은 시설도 있고요. 심지어 워터파크가 있는 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서 기능이 있는 거죠. 또 이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여러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 바로 쇼핑몰인데요. 최근 뉴욕시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행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그룹 BTS와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임시 매장, 일명 팝업 스토어가 열린 건데요. 입장 행렬이 자정부터 길게 늘어섰습니다.
It's really cool. Actually, it's nice to see the merchandise in person because I normally only see it online or in concerts.
BTS의 팬인 캐서린 딜린 씨는 그동안 BTS 관련 상품은 온라인이나 콘서트장을 찾아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쇼핑몰에 매장이 들어서서 실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뻐하네요. 미국 쇼핑몰 함께 가봐요. 네, 저와 함께 미국의 쇼핑몰 이곳저곳을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쇼핑몰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타이슨스 코너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서 차로 3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도 대형 쇼핑몰, 광복지구 상업중심이 있죠. 검색해보니까 해당 쇼핑몰의 크기는 12,7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 타이슨스 코너 쇼핑몰은 얼마나 클까요? 약 18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 쇼핑센터 15개를 합한 크기인 건데요.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시나요? 쇼핑몰을 좀 돌아다녀볼게요. 메이시스, 노드스톰, 블루밍데일 등 세 개의 대형 백화점이 함께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 매장 수는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세계 3대 패스트 패션 업체인 자라와 유니클로, H&M이 한 데 모여 있습니다. 쭉 걷다 보면은 전자, 전기 제품부터 의류, 신발, 화장품, 가구, 또 서점, 액세서리,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자동차 쇼룸까지 정말 다양한 매장이 보입니다. 자, 너무 넓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기 힘들 정도인데요. 도넛이나 음료를 파는 곳이 있어서 중간중간 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돈을 받고 사람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네요. 자, 그럼 이 쇼핑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아시죠? 네, 바로 애플의 아이폰인데요. 저는 지금 이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매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22년이나 됐습니다. 현재는 새 단장을 위해서 영업은 잠시 멈췄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안내 문구가 걸려있네요.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울렛몰입니다. 아울렛몰은 원래는 시즌이 지난 2월 상품이나 약간 하자가 있는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지금은 아울렛몰용으로 만든 신상품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아울렛몰은 기본적으로 일반 쇼핑몰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저는 DC 인근 관광명소인 내셔널 하버 근처에 있는 한 아울렛에 와 있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매장들이 있고 가격이 다른 매장과 달리 어느 정도 저렴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폴로 랄프로렌 매장입니다. 폴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을 탄 사람이 폴로채를 들고 있는 로고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 아울렛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나게 큰 폭의 할인을 적용받는 제품이 있다는 건데요. 자, 가령 제가 남성 폴로 티셔츠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원래 가격은 110달러인데 현재 50달러로 무려 60달러 할인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15% 할인까지 적용하면은 40달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전 이건 사야겠네요. 의류뿐 아니라 주방용품, 위생용품, 영양제품, 신발 등 다양한 매장을 둘러봐도 대부분 큰 폭의 할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장은 최대 할인율이 75%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승환 씨는 아울렛몰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아이들 옷 살 때는 아이들은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 새로운 가방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또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또 학교를 나갈 수 있게 뭐 이런 거 새로 사면서 그런 기쁨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자 되기. 아울렛 몰과 같이 할인 전문 몰을 찾지 않아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할인 쿠폰을 활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각 업체에 고객으로 등록하면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인 쿠폰을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폰 등과 같이 쿠폰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는 이 상품에 대한 할인 쿠폰은 물론이고요. 이에 더해서 숙박 등 다른 서비스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그룹폰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눈에 띄는 할인 쿠폰이 있네요. 제가 다녀왔던 이 타이슨스 코너몰에 있는 최신식 볼링장 할인 이용권입니다. 두 사람이 볼링 신발을 대여해서 2시간 동안 볼링을 치르면 원래 100달러가 넘는데 이 쿠폰을 이용하면
$36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독립기념일이나 노동절 등 각종 공휴일이나 어머니의 날 등 기념일 등에도 상품 할인에 돌입하니까 이런 날을 골라서 쇼핑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제일 처음 리테일 테라피에 관해서 얘기했죠. 하지만 이 소비 활동이 너무 과하면 치유되는 것과는 반대로 쇼핑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과유불급은 바로 이 쇼핑에도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쇼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뭐뭐 하세요.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다. Do yourself a favor.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Do yourself a favor. 상대방에게 충고나 바람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당신 자신을 생각하세요.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뒤에 어떤 충고나 바람을 말하는 표현으로 Do yourself a favor. 당신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참으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be patient.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지각 그만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op being late. Do oneself a favor.
스스로를 챙긴다.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를 얘기할 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Do yourself a favor 뒤에 and 그리고를 붙이고 충고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Keep up with something. 어떤 것을 계속하다, 제대로 따라간다. Lately, 최근에.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최근에 공부 제대로 계속 잘하고 있나요?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Not really. 별로라는 말이죠.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나는 다른 일들로 바빴습니다.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But I'll make sure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그러나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나는 정말 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죠.
I'm going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내 자신을 위해 반드시 공부할 겁니다.
Do yourself a favor.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keeping up with your studies lately?
Not really. I've been pretty busy with other things.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It's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oolwork so you don't fall behind.
It's so hard to study while I still have a full-time job. But I'm really going to try to do myself a favor and study more from now on. I really want to pass the test and move 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표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 yourself a favor and study.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공부하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be patient.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참으세요.
Do yourself a favor and stop being late.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인데 지각 그만하세요.
Do oneself a favor.
스스로를 챙긴다.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나 바람을 얘기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Do yourself a favor 뒤에 and 그리고를 붙이고 충고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